6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 에디 형제가 오늘 통역을 동시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아, 그 동안에 우리 자서 형제가 늘 했는데 한국 여행 중이고 또 그래서 그 에스더 자매가 대신해서 했는데 출장 중이고 그래서 막막했는데 우리 또 에디 형제가 이렇게 동시 통역을 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의 종과 의의 종에 관한 그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는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질 때에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죄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 사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법 아래에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항상 외식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감추어야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니까 피곤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자랑이 많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결코 은혜 아래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8장에 나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좀 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알아볼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한 식민지 생활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당파로 나뉘어서 분쟁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당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당파가 있었느냐?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헤롯 왕가 중심의 헤롯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계급을 형성하며 종교 권력을 자랑했던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율법뿐 아니라 선조의 전통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심을 갖고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그 당파 그 세력 여기에 실증을 느끼고 그 분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서 세속과 격리되어서 광야에 살면서 엄격한 절제와 수련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그 부모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고아가 됐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키웁니까? 누가 키워줘요? 그래서 광야에 그 에세네파에서 돌봐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랐어요. 거기 에세네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그 옷은 그 가죽옷, 약대 털옷을 입고 먹을 게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그 꿀, 석청 그거 먹고 그런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한 그 외침이 뭐였습니까?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외쳤어요. 예. 그러니까 그는 거침이 없었어. 좀 뭐라고 할까? 아주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고 뭐고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백이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헤롯 왕보다 더큰 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원이 목이 잘렸잖아요. 예.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예, 그런 그 SNF파. 예. 말씀드려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 당시 백성들에게 이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당파는 바리새파였어요. 당시 유대인 공동체 최고 의결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산헤드린 공회였으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또뭐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명망 있는 그러한 평신도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부분 바리새파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구성원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산헤드린 그 71명 가운데 한 명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거기에 사도 바울의 임원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지금 제가 강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조차도 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특히 종교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오늘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율법적으로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부터 형성된 그런 당파였어요. 처음에는 평신도 운동이었지만은 뭐 이것이 조금 먼저 바뀌면서 뭐 서기관 계통과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갖고서는 일반 성도들과는 이제 분리되는 그러한 일까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아주 엄격해요.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십일조 또 이런 결례 이런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들만 자기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어요.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버려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네. 율법 이 조항 너무 다 여기에 이거 얽매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일반 백성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은 못하고 이제 정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표적인 예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리새파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going up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going down 했어요. 내려갔다고 했어요. 두 사람 모두가 그들의 마음은 성전과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기도는요, 길었고 그 기도의 주어는 계속 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기도는 짧았어요. 그런데 그 주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둘째, 첫 번째 사람의 기도는 어땠는지 아세요? 나는 호색하는, 호색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호색이 뭐예요? 무력이나 속임수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호색이라고 그래요. 나는 호색하지 않고, 또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나는 그러한 그 죄인된 것,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사람은요, 기도하기를 멀리 서서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기도 짧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첫째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서 관심이 수평적으로 쏠리고 있었던 반면에 이 두 번째 사람 세리는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심을 보이면서 수직적인 그러한 관계, 하나님께 쏠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나 기도할 때 보면은요, 특히 혼자 기도할 땐 잘 모르는데 여러 대중이 있는 데서 같이 뭐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보게 되면은요, 참 시끄러워요. 그냥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수평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 저 기도를 잘 해보려고, 잘 저 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잘 듣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은혜 아래서 살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랬죠. 그런즉 어찌하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부족을 항상 깨닫고 삽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작은 자입니까? 그는 산헤드린 그 공회 72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고 아주 학식도 많고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는 아주 작은 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 겸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벼이삭을 보게 되면 잘 익은 벼이삭은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덜 익은 벼이삭은 어떻게 돼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보고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었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born again 한 저희들은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산다 하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단서가 붙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은혜 아래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죄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종이. 누가 죄의 종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죄의 종이에요. 누구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은 예외가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면은 죄 사슬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얽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죠. 사울 왕이 그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지혜도 있고 그런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얼마나 믿음직하고 그랬던 그 왕이 이제 그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리고 바로 그 저 뭐야 선지자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을 자기가 해버린 것이에요. 그냥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책망 받았잖아요. 이제 사울 왕 당신은 더 이상 왕으로서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포를 하잖아요. 왜? 그가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자기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예. 죄의 종이 된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도 의로운 척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지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기도는 항상 형식적이고, 난 십일조도 하고, 또 기도도 매일 3번씩 드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의 종이 된 사람은요, 첫째는 세상에서 구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의 그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에서 구별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내용이 쭉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떠한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음란을 버려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존중해서 가정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 이외에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요. 뭐 지금 결혼한 분들이요. 남자고 여자고 할거 없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 쾌락을 즐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부부가 자기 남편과 아내 이외에 애인이 또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를 지켜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와 같이 음란한 생활을 하고 쾌락의 생활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이상 거룩, 순결, 정결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단어들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이란 단어는 구별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으로 끝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열매의 결과는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란 것은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복음 전파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재고 달고 계산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이 항상 쫓아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율법의 사슬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뭐, 몸도 아프지요. 또, 하는 사업도 잘안 됐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활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걸 기뻐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암만 기도하려고 기도가 안 돼. 그런 적 없습니까? 기도하려고 기도 안 돼. 저도 그래요. 기도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 우리 킴벌리 권사님도 이제 그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감사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감사를 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 불평, 끝까지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이 고달프고 아파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는 것을 믿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를 바라면서 험난하고도 좁은 길임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쟁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71장 찬송입니다. 191장이군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